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소에 대한 세 번째 방류가 이일 시작됐다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하루 460톤가량의 오염처리소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봉에 냉각이 사용된 물 등 오염수 약 3만 톤을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으며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액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이를 처리했습니다. 이 오염처리소는 바닷물 희석을 통해 일본 정부 안전기준 허용치의 40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아래로 삼중수소 농도가 낮춰진 뒤 방류된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달 30일 3차 방류분의 시료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이 오염처리소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정부의 방류 한계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 나머지 오염수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날 발효된 이 법은 핵군축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공식 법령정보 웹사이트에 올린 문건에서 밝혔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186개국이 서명하고 러시아 등 170여 개국이 비준했지만 미국,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8개 나라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이 곧 러시아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5,9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은 어제 이스라엘의 여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야흐야 사리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중단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달 31일에도 홍해의 이스라엘 휴양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여러 기의 드론을 발사했다며 자신들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에 일부로 자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추가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홍해에 미사일 탑재 함정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밤사이 홍해 상공에 가해진 공중 위협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로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루 사이 우크라이나 10개 주 118개 마을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난 24시간 동안 적군이 10개 주에 118개 마을에 폭격을 가했다며 올해 초 이후 공격을 받은 도시와 마을 가운데 이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멘코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2개월치 포탄을 공급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뒤이은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이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정적인 소모전의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 소재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 폭격으로 각각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오늘 새벽 크림반도에서 5기 그리고 흑해 상공에서 한 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 간의 연계를 정보당국의 주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무부 장관의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대사관 폐쇄는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외제 위스키와 와인엑스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은 경제난에 시달리는데 지도자 등 특권층은 사치품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금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함경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가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이란, 러시아 간 연계를 정보당국의 주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이 1일 북한, 이란, 러시아 간 협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 행사에서 적성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밝히는 것이 국방정보국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is a very interesting nexus happening right now between Iran, Russia, and North Korea that is really, really disturbing vis-a-vis what's happening in Ukraine right now.
베리어 국장은 이란, 러시아, 북한 사이에 현재 매우 흥미로운 연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 매우 불안한 움직임이며 이스라엘 하마스 위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미국 정보당국은 이 모든 움직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 정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의 생각과 행동 등 역내 움직임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선입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 측은 훈련도 시키지 않고 병사들이 탱크를 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베리어 국장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clearly is a pacing threat. There is it is number one. There is no other number one. Russia really really critical right now is the acute threat and always keeping an eye on these regional actors.
베리어 국장은 중국은 추격하는 위협이자 가장 큰 위협이고 러시아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과 같은 주요 역내 행위자들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국방정보국을 비롯해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방전략보고서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2022 국방전략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석 중이던 국무부 부장관의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캠벨 지명자가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재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행정부 안에서 아시아 지역의 외교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조율했고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미한일 3국 관계의 정통한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7월 웬디 셔먼 부장관이 퇴임한 이후 국무부 부장관 자리는 공석 중입니다. 캠벨 지명자는 앞으로 미국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등 첨단 기술과 전투기를 이전받는다면 한반도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경제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북한 정권과 첨단 기술 이전을 꺼리는 러시아 모두 무기 거래 대가로 현금을 선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과 전투기를 제공받으려 한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대해 익히 예상됐던 수순으로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미 양측이 군사거래에 동의했고 무기 선적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포탄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느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100만 발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처음으로 제공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Russia is fighting a desperate conflict in Ukraine. I think Russia is, you know, very
러시아로서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다지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북한의 탄약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포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100만 발의 포탄이라도 두어 달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무기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은 새로운 포탄을 생산하고 기존 비축량을 러시아에 보내려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했으며 반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앞서 두 차례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등 항공기를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행정비 위탁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약의 대가로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처럼 첨단 군사기술과 전투기 등을 이전받는다면 한반도 안보에 분명히 큰 우려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특히 러시아의 전투기 및 항공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f that in fact happened, that would be a big issue because
갈수록 공군력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군력은 보유 전투기 숫자가 많은 데 비해 대부분 낡고 노후했으며 이에 따라 주한 미 공군과 한국 공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부품과 연료 부족으로 북한 조종사들이 대부분 거의 비행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보고대로 새 전투기를 들여오고 고급 조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 분명한 우려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 위성 등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관심사가 지대한 만큼 탄약 수급에 절박한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특별위원회 무기 사찰관과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러시아로부터 위성 로켓과 기술 도움을 받은 북한이 지난 1,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면 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have a failure, you have to find out what was the cause of the failure. The missile is flying and you see it's not working.
그러면서 지난 1, 2차 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북한에게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은 3차 발사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관련 민간 연구단체인 시큐어 월드재단의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국장도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 발사체 및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조언이 북한 3차 위성 발사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러시아가 핵심 기술 이전보다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기술적 조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 type of high-level technology that Russia is willing to part with for North Korea, I still think is a bit of a question mark.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어느 정도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게 첨단 기술을 기꺼이 제공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미사일과 전투기 등의 핵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넘겨줄 경우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학계, 언론에서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단순 포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러시아 내에서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나 기술 대신 현금을 탄약 지원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Russia has the money because despite sanctions, Russia has been selling oil and gas.
게리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과 인도에 석유와 가스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입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정권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금 거래를 반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re already seeing North Korea closing down embassies. They closed down the Spanish embassy, I guess. And
북한이 최근 스페인과 우간다 등 여러 해외 대사관을 폐쇄하는 것은 자원과 자금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실제로는 현금을 제공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 거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흘렸을 수 있다면서 첨단 기술을 넘기고 싶지 않은 러시아와 돈이 필요한 북한에게 현금 거래는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제공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러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후속 작업으로 이달 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공급 규모가 수억 달러어치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중 평양에서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국 간 장관급 최고 경제협력 증진 협의체인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1996년부터 총 9차례 열렸고 2000년 이후엔 정상회담 개최와 연기해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두 나라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 광범위한 협력 의지를 밝힌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양국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9월 북러 정상회담엔 러시아 경제산업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배석하고 북한 측에선 경제를 총괄하는 오수영 노동당 경제부장이 김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또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9월 30일 러시아를 실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정상회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역 외에도 관광, 농업, 물류 이런 다양한 분야가 협의가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후속 경제공동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제재 문제하고 투자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통일부는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예상 의제에 대해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과 나진 핫산 중심의 러북 경제 물류 협력 외에 1차부터 9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8월 초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연간 수백만 발의 재래식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며 152mm 포탄의 경우 한 발당 300달러에서 6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10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넘겼다면 최대 6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금 대신 당장 시급한 밀과 같은 곡물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들을 대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무기 판매로 한 10억 불 정도를 벌어들였었는데요. 그걸 거의 대체하는 수준의 상당한 규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곡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 이런 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받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이제 재정 부담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의 작년 대외 교역 규모는 15억 9천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니시노 주니아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보다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러시아 북한 관계의 심화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편법적인 관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적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북한의 군수 생산 능력을 매개로 한 북러 간 경제 협력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은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간 분업 구조가 해체돼 러시아로선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을 군수 보급 기지로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예를 들면 대외적 경제관계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5%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생명줄에 해당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 같은 걸 러시아가 제공한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 대중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
전문가들은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북러 경협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꼽고 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안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 내 건설 노동력 수요가 큰 탓에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더 확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간 관광 교류나 나진 핫산 물류 협력 등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다 투자와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에 제약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경제협력 사업도 진전되지 못한 실정, 김정은 집권 이후 러북 간 교역 규모 축소, 러시아가 1990년대 이후 시장 자본주의에 적응해온 점을 고려할 때 러북 간 경제협력 확대는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대사관 폐쇄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의 전직 외교관들이 분석했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북한이 실익이 없는 공관을 폐쇄하는 대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치중할 것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1일 연이은 북한의 제외공관 철수 결정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시기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줄이었던 이런 앙골라와 또 혹은 우간다 이런 나라들과의 그런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금 돈줄이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돈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실득이 없는 이런 대사관들은 다 지금 줄이는 거고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외화벌이의 수단이 됐던 국가들이 큰 이득이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추가로 폐쇄되는 공간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아프리카와 유럽 내 국가와의 외교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국만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대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스페인에서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인민공산당은 1일 홈페이지에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서윤석 임시 대리대사가 지난달 26일자로 보낸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북한 외교사절단의 철수 결정을 알렸습니다. 관련 문서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철수 배경 등은 설명하지 않은 채 향후 관련 업무는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최근 아프리카의 오랜 우방인 앙골라와 우간다와의 공관을 각각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병철 특명전권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앙 로렌스 앙골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고 이와 함께 정동학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작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홍콩 청영사관도 추가로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알레스테어 모건 전 대사는 1일 VOA에 북한의 독특한 외교 공간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집행 노력이 이딴 북한의 대사관 폐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anctions has had an impact on the DPRK's ability to raise funding.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의 공관들은 특이하게도 북한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공관들이 직접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관들은 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북한도 이를 메꿀 자원이 부족해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우간다와 앙골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 나라에서 대사관을 운영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과거 북한이 아프리카의 대사관을 늘렸던 때는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던 때라고 상기하고 북한의 대사관 폐쇄 결정은 각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제적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한때 중요했던 외교 전초기지를 폐쇄할 필요가 생긴 것은 정권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이용했던 해외 공관들을 폐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각국의 제외공관 폐쇄 결정은 전쟁 발발 등으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와 외교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또는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하며 북한은 아마도 재정 문제가 큰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probably a large consideration in the North Korean case. The other issue that may apply in the North Korean case
국제사회 제재로 돈을 북한으로 들여가거나 가지고 나오기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대사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호어 전 대리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국가의 대사관을 폐쇄하는 반면 항상 자국의 중요한 나라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용호 의원도 북한은 이제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대국들을 활용할 것이며 이득이 없는 곳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의 인력을 더 보내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심지어 이란, 벨라루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동반자 관계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리비아 전 부차관부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유엔 무대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올해 새 유엔총회 회기에서 벌써 네 번째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서기관은 지난달 30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창설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엔군 사령부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It is indeed abnormal that there exists an illegal entity which has abused the name of the UN beyond control.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가 행정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유엔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한국을 군사적 전초기지로 삼고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s real purpose is to turn the ROK into its lasting military outpost and furthermore realize its ambition of a hegemony.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대표단은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한국의 유엔사를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 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9일 제1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김 서기관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한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달 17일 제4위원회 회의에선 유엔사를 소개한 유엔 안내책자, 즉 유엔 핸드북을 문제 삼으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개막한 이번 유엔 총회 회기 동안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이 유엔사의 해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975년 유엔총회 결의는 실제로 유엔사 해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 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황원 참사관은 1일 북한의 주장에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황 참사관은 우리는 유엔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cease from making such baseless claims regarding the UN command. UN Security Council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 지도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의 미국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도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관련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이런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들은 서한에서 특히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닝성 둥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요 도매업체와 식당 및 식료품 체인점, 식품 서비스 업체는 물론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산둥성과 랴오닝성의 가공 공장에서 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생선튀김부터 주요 식당과 식료품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생선 샌드위치와 오징어 튀김에 이르기까지 미국 소비자의 식탁은 강제노동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오르비나 기자는 지난달 24일 청문회에서 북한 및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 수산물의 미국 유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will mention that I'm intentionally refraining for the time being from discussing additional.
오르비나 기자는 이런 북한 강제 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은 주로 산둥성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어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장들은 국토안보부가 위구르 쪽과 북한 강제노동으로 오염된 수산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산둥성 및 랴오닝성의 모든 수산물 가공시설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인 유통 보류 명령을 내릴 것을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카사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실은 이를 해당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토안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의회의 서한에 직접 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의 감독에 적절히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3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의장들은 해당 중국 수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측에도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크래그 젤리네크 코스트코 최고 경영자에게도 서한을 보내 중국 수산물 판매의 적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코스트코가 실시한 감사 및 위험 평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코스트코의 수산물 공급망은 강제 노동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위구르족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해산물을 가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코스트코의 공식 입장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코스트코 고객이 강제 노동으로 오염된 해산물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해당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연이어 포착되는 불법적인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을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근해에서 의심스러운 항적을 남긴 북한 유조선은 남산 8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남산 8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동쪽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원저우시 인근 러우먼 섬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남산 8호는 중국 영해 기준선을 불과 3km 앞둔 지점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남산 8호는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남산 8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남산 8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산 8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 입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입항하더라도 곧바로 억류될 위험에 처하게 될 선박이 북한 모항에서 무려 1000km가 넘는 해역까지 운항한 것입니다. 남산 8호는 AIS를 통해 이곳에서 약 200km 떨어진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을 목적지로 표시했습니다. 남산 8호가 실제로 푸저우항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를 발신한 곳에서 푸저우항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뱃머리 역시 푸저우항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푸저우항은 최근 또 다른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천마산호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비오이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푸저우시 인근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가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천마산호는 2018년 남산 8호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의심스러운 항적을 보인 선박은 또 있습니다. 2018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 안산 1호는 지난달 26일 새벽 북한 남포를 떠나 중국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위치 신호를 잠시 노출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안산 1호의 위치 신호는 잡히지 않는데 제재 대상 유조선이 중국에 다가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고 있다며 남포 등지에 정박한 북한 유조선이 촬영된 위성사진과 각 유조선의 적재 중량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BOA가 중국 해역에서 포착한 천마산호와 지난달 의심스러운 항적을 보인 안산 1호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선박이 또다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항해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BOA는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미림 2호가 성관호라는 이름으로 17일 새벽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성관호는 이후 29일까지 같은 해역에서 이따금 위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선박 역시 다른 유조선과 마찬가지로 자산 동결 대상입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성관호와 다른 북한 유조선 등을 억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이들 선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문제에 북한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북한 정권의 대중국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은 경제난에 시달리는데 지도자 등 특권층은 사치품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287만 달러어치, 와인은 231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VOA가 1일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해 3분기까지 중국에서 17만 리터의 위스키를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리터, 108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보다 약 10만 리터, 액수로는 179만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등 북중 간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2010년 이후 최다액입니다. 2010년 이후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모두 4차례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133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24만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북중 국경 봉쇄로 교역이 막혔던 위스키 수입액은 지난해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108만 달러까지 늘었고 올해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위스키를 포함해 코냑, 럼,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은 3분기 누적 528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2010년 이래 2019년 928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액도 231만 달러로 기록이 남아있는 2001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많고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동기간 124만 달러보다도 10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했습니다. 2016년 3분기 누적 4만 달러에 그쳤던 와인 수입액은 이듬해 동기간 3배인 12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4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엔 3분기 누적 124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2021년엔 거래가 없었지만 지난해 40만 달러까지 회복했고 올해 231만 달러까지 폭증한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와인 수입액은 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해 대량 살상무기, 핵, 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품과 북한의 사치품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된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09년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 총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주류에 대해선 증류주와 와인이 거래 금지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비롯한 고급 주류 등 사치품이 대거 북한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주류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이 없으며 결의는 전문가 패널이 사치품의 범위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치품이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등 10여 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추가 사치품 목록은 각국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와인 같은 고급 주류가 일부 특권 계층에 흘러들어가는 동안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은 한국 정부의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이후로 식량난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귀순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도 지난 5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 내 아사자 발생이 예년에 3배나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재원이 위스키 같은 술에 어리석게 쓰이고 있다며 그 돈은 의약품이나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것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own 교수는 이어 북한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의 정부 지출 우선순위가 아주 엉망이 된 건 분명하다며 북한에 식량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tell. Even in North Korea, they can't tell everybody what to eat and drink. But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올해 농사가 특별히 흉작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만큼 위스키나 와인 등에 쓸 돈을 부족한 식량 수입에 썼더라면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뷰어의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대부분의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함경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0도에서 17도, 최고기온은 6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글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평북과 함경도 지역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5도, 낮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8도. 신의주는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8도, 낮 최고 15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6도, 낮 최고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2도. 개성도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2도. 사리원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9도. 강원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3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7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4도,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2.5m, 먼 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오후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청취하셨습니다. 진행의 김형곤이었습니다. 뷰이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에 대한 세 번째 방류가 2일 시작됐다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일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하루 460톤가량의 오염처리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 약 3만 톤을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으며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이를 처리했습니다. 이 오염처리수는 바닷물 희석을 통해 일본 정부 안전기준 허용치의 40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아래로 삼중수소 농도가 낮춰진 뒤 방류된다고 도쿄교도통신이 일본 정류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달 30일 3차 방류분의 시료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이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정류의 방류 한계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 나머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서명으로 이날 발효된 이 법은 핵 군축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공식 법령정보 웹사이트에 올린 문건에서 밝혔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186개국이 서명하고 러시아 등 170여 개국이 비준했지만 미국,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8개 나라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이 곧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5,9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19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 언론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틀째 이어진 난민촌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최소 120명의 실종자와 77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최소 8,796명에 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으로 지금까지 하마스 지휘관 2명이 사망했으며 하마스 대원 등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가자지구 북부 전투에서 자국군 병사 1명이 사망해 지난달 27일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 확대 이후 총 17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해당 지역의 민간 건물 지하, 주변 및 내부에 지휘소와 테러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4주째 이어지고 있는 분쟁에 일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연설 도중 한 청중이 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시 중지의 목적은 하마스가 억류한 200여 명의 인질이 석방되도록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분쟁이 이스라엘과 무슬림 측 모두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이국가 해법을 지지했으며 이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내 미등록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사르프라즈 버그티 파키스탄 과도정부 내무장관 대행은 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64명의 아프간인 추방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문서 없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어떠한 개인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파키스탄의 의지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대규모 추방에 앞서 수천 명 규모의 수용소를 전국 수십 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독일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